오늘부터 오전 예배 시간에 요한일서를 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 부분으로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요한일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요한일서가 쓰여지게 된 직접적인 배경,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메시지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는 열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성질이 좀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별명을 우레의 아들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우레라는 건 천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흐르렁하고 꽝하고 이렇게 터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요한 일서의 저자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그 기질과 성격의 그 유형을 보면은 많은 부분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가지고 나온다고도 말하고, 또 아주 어릴 때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런 어떤 삶의 습성, 뭐 어떤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에 의해서 자신의 성격의 유형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질과 유형이 있지만 어떤 기질 위에라도 그것이 잘 통합되고 성숙되어서 훌륭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반대로, 그것과는 반대로 퇴화하여서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질이나 유형이라는 것은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유형 위에 자신의 성품을 어떻게 쌓아가느냐, 어떻게 세워가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같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뭐 그 성품이 화도 많고 급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가 예수님과 오랜 그런 시간 동안에 깊은 교제를 가지고 또 배움을 또 맛보면서 그렇게 지냈을 때 자신의 기본적인 성격 유형은 변하지 않지만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도 요한이 노년으로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노예가 되었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사실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사람은 어떤 그 분명한 사랑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성숙하고, 그리고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충실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은 처음에는 우레의 아들이었지만 이제 훗날에는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바뀌었죠. 이것입니다. 요한은 매우 장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이 한 50살도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 시절에 거의 한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100세까지 살기가 힘든데 상당히 오래 산 것이죠. 근데 그가 노년에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면 그때 아마 정년이라든지 은퇴라든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대성에 이렇게 나갈 힘이 없어서, 기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제자들이 이제 들것에다 실고선 이렇게 강대성에 모셔놓으면은 한마디 설교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한마디를 들은 모든 성도들이 굉장히 큰 감동을 입고 자기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사랑이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렇게 깨우치고 결단하고 했다라는 그런 교회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다면 아무리 뭐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을 한들 그냥 허공에 치는 메아리와 같았겠죠. 그러나 이 사랑의 사도는 그런 설교 한마디로도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무엇이든지 만지고 품고 보고 느끼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죠.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면은 첫 절에 나오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이렇게 터치하는 그런 표현을 한 사도는 아마 사도 요한밖에 없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어떤 특별한 뭐 몸의 접촉을 가졌다 뭐 이런 이렇게 기록된 제자는 오직 요한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최후의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자기를 의지했다. 이게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서 안겼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도 그 만찬 때 예수님의 가슴에 의지했던 자다. 자기를 가리키면서 자기 정체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요한은 뭐 어떻게 보면 영어로 말하면 터치, 필리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으로 느껴야 실체가 감지되고 보고 만져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요한 같은 사람은 느끼면서 행동하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감정과 이미지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해되어야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사고와 지식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죠. 지혜와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구약의 한 인물 생각나십니까?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같은 사람은 이해가 되어야 행동하는, 그러니까 다 허무한 것을 다 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아 이것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깨닫는 이런 사람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의지가 주 동기가 되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들은 본능과 직관 그리고 의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하면 되지 뭐 이런 스타일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16살 그 이른 나이에 전쟁터에 뭐 전쟁을 하러 나간 것도 아니고 형들 도시락 좀 갖다 주러 이렇게 심부름차 갔다가 그 분위기를 보고서는 너무나도 의분이 난 나머지 난 나가서 싸우겠다 이러면 그냥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위험하고 무모하죠.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지를 중시해서 하는 사람, 또 이성을 중시해서 행동하는 사람, 또 감정을 중시하면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이렇게 우리는 모두 다 행동에 어떤 다른 동기와 다른 기제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인간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각 유형 속에서 성숙도의 레벨이 수준이 다 다르게 마련인데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성숙하고 자라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품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성품은 어느 순간에 자만에 빠지고 이 정도 됐으면 됐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들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그것은 결코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못하죠. 우린 누구에게나 수치심이나 두려움이나 아니면 분노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그것들이 우리에게 약점이 됩니다. 근데 이런 약점을 잘 딛고 어떻게 점진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사랑에 의지해서 성숙해 갈 수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우리 인생의 과제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나의 약점을 극복하면서 나의 성숙도의 레벨을 높여갈 것인가, 지금 그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격의 유형에서든지 성화된다, 성숙된다 이런 의미는 누구도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통합할 줄 아는 이해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와는 다른 것을 절대로 수용하지 못하면 절대로 통합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는 나의 그 내면에 그런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훈련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도 성숙하면 화목하게 돼요. 화목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람이라도 뭐 성숙하지 못하면 늘 불화와 갈등과 그리고 내면의 불만족, 불평 이런 것들이 따라 나올 것입니다. 맨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유 왜 저래? 맨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뭐 험하게 뭐 이렇게 말이 나가지 않더라도 늘 그런 생각이 이제 마음에 잠겨져 있는 것이죠. 성숙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인간에 관한 말씀을 요한일서를 강해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 다른 유형과 다른 레벨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요한일서를 대할 때 이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접근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되죠.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1, 2, 3, 4 이렇게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처지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한 가지라도 뭐 실천에 옮긴다라든지 한 가지라도 깨닫고 감동을 받는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사랑에 대해서 어떤 1차원적으로 이해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냥 한순간에 의지의 발동으로 내가 사랑하겠다 해서 한번 실천해봤거나 이런 것으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통합적인 성숙의 차원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각자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신중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사랑의 주제를 다룰 때 한 단락에 사랑에 대한 그 주제를 다 몰아놓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2장에 부분적으로, 3장에 부분적으로, 4장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여러 곳에 흩어놓고 사랑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 문맥을 통해서 사랑을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랑을 생각해보고 또 이런 수준에서 사랑을 생각해보고 각자가 처해 있는 다양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헤아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매우 특별한 요한의 묘사가 우리에게 유명한 말로 전해져 있죠.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영적으로 더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요한에 따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나아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깨닫고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주제는 말씀드렸듯이 모든 유형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이고 모든 유형의 최고 레벨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각자가 성령의 빛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숙지하시고 이렇게 깊이 되새김질 하셔야 합니다. 묵상이라고 하죠. 자신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말씀을 마음으로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짧게 정리하면 인간 요한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 모든 인간의 다른 유형이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각자가 성령의 빛을 받는 묵상을 통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사도가 단순히 이렇게 순수한 동기만을 가지고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실제적이고 도전적인 동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한이 심히 우려하던 그 거짓 교사들이 요한의 공동체에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끊임없이 정진하며 나아가야 할 중대한 이 시점에 그 사랑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어둠의 세력이 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독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혼동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들에 대한 그 둔감성과 그리고 또 분별을 가지지 못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공동체의 혼란이 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어둠의 세력 때문에 명철을 잃고 곁길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굉장히 경계하는 자세로 또 경고의 어투로 이 서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의 실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해 12월 달에 설교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인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공공연하게 이 예수는 참 인간이 아니다라는 그런 전제 아래에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신앙의 논리를 펴가면서 예수에 대한 참 이해를 혼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교회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제일 먼저 발생한 이단의 부류가 바로 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다, 이단이라 이렇게 정죄할 때는 상당한 그 신중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단이라고 이렇게 지목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기가 속했던 교회에서 이제 하던 그런 전통의 방식을 이렇게 익숙하게 지켜오다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좀 다르게 하는 것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올해부터는 사도신경 안 하잖아요. 사도신경 안 하는, 저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하네. 저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좀 미숙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판단대로 이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을 정죄하는데 뚜렷한 기준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죠. 그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를 어떤 예수로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양성교리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장 이단 시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단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럼 일단 이단 시비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점잖고 아무리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삐끗 잘못 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아주 신중한 이단 시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D 100년 이전까지 교회사 초기에 가장 먼저 생긴 이단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었다. 이것으로부터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 이제 발전되고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건 알아서 굉장히 도움이 되실 만한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꾸 익히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가현설이라는 이단 교파가 있습니다. 그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도케티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가현이라는 것은 가짜로 현 나타났다 이거죠. 뭐가 가짜로 나타났냐면 예수님의 나타난 몸이 가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육체적인 몸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성육신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라는 그 성육신을 믿지 않고 그러므로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4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또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도 보면 듣고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자체가 무엇을 암시합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육체를 가지신 분이다 이거죠. 이런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AD 2세기경으로 넘어가면서 영지주의라는 그런 또 이단 종파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가현설이 이제 복잡한 사상으로 이제 또 발전이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상당히 그 다양한 사상과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그래서 영지주의는 딱 이렇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양태를 띠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상의 틀은 뭐냐면 공통적인 틀은 뭐냐면 철저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 세상을 육과 영으로 나누고 땅과 하늘로 나눕니다. 그래서 육과 땅, 이 땅에 속한 그리고 이 물질 그리고 또 육체 이런 것들은 저속하고 가치가 없고 그리고 악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죄가 다 여기에 몰려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하늘은 신령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육을 벗어버리고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함으로 현세의 땅 위의 삶을 굉장히 멸시하고 그리고 하찮게 여기고 죄악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 그래서 영지주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사상은 이 영지주의 사상에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죠. 육은 선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죠. 우리가 육이 하늘과 하나가 되는 그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의 순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몸의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셔요. 우리 자꾸 마음만으로 신앙을 강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몸의 신앙입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과 육은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영과 육은 하나의 전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쪽 어느 하나가 빠지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육체 없는 영, 영이 없는 육체,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뭐 귀신이죠, 그거는. 그런 존재는 우리 인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땅과 하늘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 도리어 그것이 쉽게 처음에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점점 나가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신앙의 혼돈, 케이오스, 막 뒤죽박죽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혼미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참 인간으로 보지 못한 그 시작이 결국 몇십 년 안 되어서 이 영지주의 사상범들을 무수하게 이제 생산하게 되었고 마침내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신앙의 행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그 극단적인 한 부류를 제가 소개를 든다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어차피 물질은 사라지는 것이고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로 죄를 짓는 것은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좋다. 이렇게 죄의 실체를 가볍게 보면서 어둠 속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죄란 물질에 불과한 몸에만 상관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사함을 입은 영의 은총의 영역을 해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끗하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실행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죄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음란이라든지 뭐 간음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우상숭배라든지 아니면 뭐 속닥거리는 거라든지 심지어는 그런 죄까지도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의 영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우리의 영은 대번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안개 낀 것처럼 자꾸 짙어지고 그리고 흐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이렇게 멀리 느껴지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의 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 이것은 영지주의의 극단적인 행태니까 그렇게 아시고 있어야 됩니다. 이단적인 결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가연설과 영지주의 라인에서 또 유사하게 발전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린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이상 야릇한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 사람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살아온 것은 맞다. 인간으로 살아온 것은 맞다. 근데 그분이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침례를 받았죠. 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는데 이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에게 강림했다가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이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처형해서 죽기 직전에 그 그리스도가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또 잘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옵니다. 우리가 신기하죠. 뭐 신천지니 뭐니 하는 굉장히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거든요. 우리의 구원주 그리스도가 인간임을 그토록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는 인간이 돼 구원주는 될 수 없다, 그리스도는 될 수 없다 라는 그런 자신의 사변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죠. 또 이단의 다른 편에 인성을 부인하는 편의 다른 편에서는 또 신성을 부인합니다. 신성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원래 그분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탁월한 인간이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본래의 신성과 또 인간 예수 속에 감추어진 신성을 부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바로 이런 부류이죠. 예수님을 신성 하나님으로 보지 않죠. 그러나 요한 1서에 나오는 이단의 가르침은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잘못된 사상과 행동 양식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소개하고 비판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 1서를 쓴 전체적인 목적 및 의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기존의 틀을 제가 도전하고 어떤 부분에서 좀 깨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 새겨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한은 자신의 공동체가 얼마나 이런 이단, 그 당시에 이단이란 말보다는 거짓 교사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확신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확신 있는 어조로 서신서를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굉장히 그 표현이 단정적이고 흑백 논리처럼 들리는 표현들이 많아서 이 문장 고 들리는 문장 하나만 딱 보고서는 딱지라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뒤 전후 맨 문맥을 잘 살펴서 그 말이 어떤 말인가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헤아려야 바른 전체적인 맥락에 맞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면서 오해하기 쉬운 구절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한 예만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3장 14절. 우리 번역이 다른 성경들이 많으니까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 한 구절만 보면 어떠신가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이죠.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말이니까 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의도로부터 이탈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 구절을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이렇게 신자의 삶, 성숙해야 한다. 그리고 성숙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제를 원하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잘 성경을 보고 있다가 이런 어떤 단정적인 표현이 딱 나오면 또 이상하게 첫 구원의 상태로 들어가서 이 사람은 그럼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단정지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큰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았다라는 제가 표현은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풍성한 삶을 기대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 살아갈 때 그 삶에 주어지는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잘 깨닫지 못하면 이러한 성경 해석으로 곧장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여정 위에서 자녀됨을 넘어서서 그 후에 오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고 영생을 취해야 하는 그런 인생의 노고와 애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김으로써 얻을 수 있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과 기도를 안 하는 사람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얻는 기도를 통한 얻는 축복이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똑같다라고 말할 수 없죠. 순종을 잘하는 사람과 아예 순종 안 하고 게을러서 뒤로 나자빠져 있는 사람과 순종을 통해서 얻는 축복은 레벨이 다릅니다. 그렇죠? 레벨이 다르다 그러니까 자꾸 기분이 나빠지세요? 기분 나빠하실 게 없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열심히 살아라. 우리는 그냥 세속적인 말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해라, 충성해라, 인내해라, 절제해라, 배려해라, 남을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도덕적인 어떤 위치를,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리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풍성한 더 큰 축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많은 권면의 말과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는 길을 성경에서 늘 보면서도 이것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무감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때 그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당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어떤 그런 정당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결국 그렇게 살다 보면 다른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요한 1서에서 사도는 결단코 자기 공동체 독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가 염려했던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 밖에 외인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랑의 길을 택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살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밖에 사는 사람들이 사망의 맛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신자라도 사망의 맛을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막 미워할 때, 교회 안에서도요, 미워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사망의 맛을 보죠. 그것이 얼마나 쓰리고 그것이 얼마나 내 삶을 해치는 것인가를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전개시켜가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볼 줄 모르면 우리에게 성화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의미가 감사함으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받는 것, 이런 식으로 받는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신자면서도 사랑을 배우지도 사랑에 대한 필요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죠. 사랑으로부터 오는 환희를 맛본 적이 너무나 오래되어서 스스로 자기 삶의 영적인 고삐가 풀리고 그리고 주저앉은 모습으로 생기를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자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떨어진다고 경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함으로 누릴 수 있는, 얻고 누릴 수 있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적극적으로 취하려는 그런 영생을 놓쳐버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 저자들은 그토록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눈을 뜨고 각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떨어지는 것, 그것은 지금 일단 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유업을 또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저자들은 그토록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할 때 언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감나무 아래에서 그냥 눈 감고 입을 벌리고 기다리면 떨어지겠지 하는 것도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측면에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감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성경을 통해서 많은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더 적극적인 측면으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권면의 말씀들을 새기고 은혜의 구체적인 풍성함이 내게 내릴 것을 기대하면서 언제일진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애써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잘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행위 구원론이라고 오해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얻는 길을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몸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지 않더라도 제가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 강조할 것이기 때문에 좀 여지를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까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요한일서를 이해하는 데 좀 어렵습니다. 이 측면을 반드시 붙드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두시고요. 이렇게 잘 차근차근히 제가 이제 한 장 한 장 나갈 때마다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요한일서 이제 본문의 흐름과 각도에 따라서 접근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진리를 탐구해 갈 터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무엇을 내게 말씀하실지 그를 기대하시면서 말씀에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열정적으로 그 사랑하고 탐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밝고 선명한 빛을 비추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저 또한 여기서 설교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앞으로 요한일서를 통해서 진리의 세계가 내게 더욱 밝아지고 진리를 본 기쁨으로 영혼의 갱신과 또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한 1, 2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요한일서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진리의 더욱더 크고 넓은 세계를 탐구해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우리 모두 영적인 그 순례자들로서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요한일서의 모든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또 그것을 이룰 것을 간절히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요. 앞뒤에 있는 분들, 좌우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135장 4절 폐회송 부르겠습니다.
난 열륜한 받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